어버이날 시력이 많이 없어지셨을 때 거의 못 보시는 어머니에게 그 세 아들이 그 선물을 드렸어요. 그나들은 방이 15개나 되는 큰 집을 어머니에게 사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최고급 벤츠 승용차와 운전수를 어머니께 보냈습니다. 막내 아들은 15년간 훈련시킨 끝에 성경책을 모두 외우고 있는 그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 앵무새는요, 15년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책에 어디라고만 되면 그 내용을 줄줄줄 외운 아주 신통한 앵무새였습니다. 많은 고생을 해서 그 앵무새가 성경을 줄줄줄 외울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침내 어머니께서 그 선물을 다 받으시고 아들과 큰아들과 둘째 그 선물은 도로 다 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야, 내가 기력도 없고 식구도 없는데 방 15개 방을 있는 집은 너무 크다. 관리가 힘들다. 괜찮다. 또 운전도 못하는데 벤츠도 필요 없다. 운전수도 부담스럽다.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나서 막내 아들이 보낸 선물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고 기뻐하시면서 며칠 후에 그 전화를 하셨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야, 네가 보낸 닭이 제일 맛있더라. 잘 잡아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앵무새를 보냈더니 이 시력이 굉장히 안 좋으신 어머니가 닭인 줄 알고 잡아드시고 고맙다고 도리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어한다면 아니면 성경을 멀리한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알지 못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형통함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요즘도 새벽기도 때보다 많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진리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형통이라는 말과 요셉이 처한 환경은 결코 맞지 않는 얘기였어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칼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칼이라는 말은 환경이 풀리고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형통도요, 보기에도 괜찮은 상태를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과 형통이란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적으로 우선 시작해서 그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미워했고요, 시기했고, 그 배신으로 어린 나이에 먼 이국 땅으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그게 형통한 것이었냐는 겁니다. 또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낯선 이국 땅에서 그가 얼마나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마 몸부리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애굽왕 그 경비대장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서 그의 집에 집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지위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요셉을 모함해서, 여러분, 이 사람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뭔가 잘 되려 그러면 엎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원망할 이유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럴 거예요. 근데 뭐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마 요셉도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실패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23장에 보시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나왔다면 말이 안 되는데 감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이란 말과 요셉은 정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형통이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형통입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미움을 받더라도, 어떤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다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약하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수만 가지 이유로 걱정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형통한 이유는 나 때문에 남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노예들은요, 주인이 잘 되어도 종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어요. 아무리 주인이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먹을 거가 달라지냐,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주인이 잘 되면 종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마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의 다른 점일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은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형통은 다른 사람들을 나로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이 섬기고 있는 가정이 또 직장이 교회가 우리 사회가 복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형통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주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형통하다는 것은 미래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future grace라고 얘기했어요. 미래에서 하나님께서 줄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형통은 미래에 관계하지 않고 지금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이겠죠. 하지만 그 성경에서의 형통은 좀 미래에 잘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생하는 것,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앞으로는 잘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시면 고난의 연속이고 연단이었습니다. 고난의 연단을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한 연단을 시편 105편 17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차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고난의 연단으로 단련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연단하는 사람들은 형통이라는 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하지만 하나님께 그 연단을 받는 동안에는 그 믿음 안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단한 능력을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정말 애굽의 역사를 정말 애굽의 구속사로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를 애굽의 구속사로 바꾼 인물이 요셉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주변이 모두 살아버립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어서 그 모든 주변 사람과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이 먹고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식량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비 안 했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역사를 구속사로 바뀐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키우셔서 그들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섬기고 절제하고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다는 말, 이 말을 정말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연단과 고난,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경우는 죄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노력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의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실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와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였지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곧바로 나오는 이 41장, 이 뒤로 나오는 41장부터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요.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생각 안 하고 지금 내가 잃고 얻는 것에 집착한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형통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길이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당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 후손까지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혀있지만 미래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미래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에게 와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 되죠 지금.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 나아갈 때 지금 어떤 열매가 아니라 지금 뿌려놓은 것이 어떻게 자랄까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그것 하나하나에 나중에 뭐가 달라질지 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엄청난 불행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요셉의 앞날에 정말 큰 그 힘이 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불행이고 실패인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은혜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 사람 분명히 불행해졌고 실패했어요. 그런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미쳤구나.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그렇죠? 정말 그것이 불행이었고 여러분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연단시켜가는 과정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성공으로 나중에 돌아갈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할 때, 사업이 잘 될 때, 계획한 일이 잘 될 때, 정말 가정이 평탄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막 힘들어지고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실패의 은혜에도 여러분은 감사하게 될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결론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어찌 보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티네이저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물 없는 물두덩이 안에다가 가둬놨다가 결국은 노예상한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생전 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나라 애굽으로 와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말도 안 통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세월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겨우 자리를 잡아서 이제는 그 보디발의 주인집에서 인정받아서 이제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그것도 서러운데 그곳에서 여러분 2년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정말 큰 불행이고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실패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구한 운명 자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자체가 인생의 불행이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단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단계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에게 실패가 있었고 불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난날 실패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눈물을 흘렸던 일 그것이 지금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때 당했던 그 실패를 혹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아닙니다. 불행하고 실패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으키시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하여튼 너무 교만했나 봐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가게 되니까 에이 다 때려친다. 대학을 안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뭐 제대로 믿지도 않았지만 매일 하나님 원망만 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내 길을 막으시냐고 무지무지 원망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실패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말 그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고 결국은 그곳에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우리 큰애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빠처럼 후회하지 마라 대학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네가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지금 제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다면 아마 교회고 집이고 다 빠빠이였을 거예요. 진짜로 빠빠이입니다. 진짜로 아마 열심히 아마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통해 크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실패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언젠간 돌아보며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말 힘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며 죽어간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실패같이 보였습니다. 정말 한순간 꾸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였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대속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의 시작이었고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어두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어두운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미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두운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 우리 아이들도 어두운 거 무서워합니다. 지금도.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뒷마당에 있는 큰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니까 어둑어둑해지니까 무서운 거예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엄마, 지금 밖에 캄캄하고 무서운데? 그랬더니 엄마가,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니? 널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정말 밖에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항상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이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이렇게 틈새로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요, 지금이 다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아니라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내 손끝에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이들이랑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정돈을 하다가 워크맨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 옛날 박스 안에서. 여러분, 워크맨이 뭔지 아시죠? 그게 너무나 제가 갖고 싶었어요. 어렸을 적에. 그거를 아버님이 사주셔가지고 그거를 밤새도록 끼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그거 누가 씁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워크맨이라 그랬더니 워크맨이 뭐냐고. 그래서 여기다 테이프 집어넣고 듣는 거라 했더니 테이프이 뭐냐고. 내가 아유, 말이 안 통해가지고.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게 정말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말하면 대답해주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게 있거든요. 오케이 구글 하면 다 얘기해 줍니다. 나한테 조크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조크도 얘기해 줍니다. 제가 기분이 울적하다고 맞는 음악 틀어달라면 음악에 맞춰가지고 또 음악도 틀어줍니다. 되게 웃겨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오케이 구글 굿모닝 하면 굿모닝 쌤 하고 그날에 있을 모든 스케줄과 그날에 있을 모든 뉴스를 다 얘기해 줍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은 지금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그것이 잘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형통은 틀리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축복받는 미래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래의 은혜를 내가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우 독특한 인생을 산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합니다. 23살에 지방의회 선거에 도전했다가 낙선합니다. 24세에 다시 사업에 도전했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또 실패합니다. 34세에 지방의회 선거에 다시 도전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38세에 하원의회 선거에 나갔다가 또 실패합니다. 43세에 하원의 선거에 도전했는데 또 낙선합니다. 46세에 상원의회에 도전했는데 낙선합니다. 47세에 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도 재주가 좋은 거예요. 근데도 또 낙선합니다. 49세에 상원의원에 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51세 되던 해 1860년에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선거에서 대통령 될 때 빼고는 이긴 적이 없어요. 사업을 해서 한 번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은 결국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당선 축하의 인사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렇게도 많이 실패하시더니 결국은 성공하셨군요. 그랬더니 링컨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실패라니요. 저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성공은 그 실패는 성공을 위한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나의 실패는 성공을 위한 소중한 경험의 축복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그 성공에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형통의 의미가 이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잘 되어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불행하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습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 끝을 아신다고 하셨죠. 여러분의 삶의 끝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